조소정 씨는 지난 5월 1일 치러진 버지니아 페어픽시 시티의 첫 아시안 여성 시의원으로 당당하게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후 갖는 첫 공식 모임 자리. 시의원이라는 타이틀로 온 이 자리가 아직은 어색하기만 한 소정 씨.
어깨가 지금 무거워. 뭐냐면 항상 너무나 기대가 많아가지고.
아시아의 보석 시상식이라 명칭하는 이 행사는 매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그리고 워싱턴 DC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들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의원 당선자로 초대받은 임소정 씨.
We have not only one, but not only two, but I think we have three.
자, 이 자리에 세 분의 버지니아 시 의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임소정 시 의원님 오셨나요?
미국 정치에 첫 발을 내민 당찬 새내기 시의원 임소정 씨를 만나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시티. 열심히 상가를 돌며 인사를 하는 임소정 시의원 당선자.
Oh, okay. Where are you? Oh yeah, hi. How are you?
안녕하세요.
Good. I won.
저 당선됐어요. 고맙습니다.
자신을 믿고 뽑아준 주민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Well, I won. So I wanted to just say thank you.
저 당선됐어요. 지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I won the election.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2만 4천여 명으로 비교적 작은 도시이지만 정치 1번지 워싱턴 DC와 출퇴근하는 생활권 안에 있기 때문에 국무부 CIA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백인 중산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는 미국의 파라군이라 불릴 만큼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넘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전체 인구 중 아시안계는 약 17%, 한인 동포들의 숫자는 300여 가구 남짓. 1961년도 이래 한 번도 소수민족의 시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었을 만큼 보수적인 이곳에서 그녀의 시의원 도전은 여러 면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치적 인종의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녀는 수천 가구가 넘는 집에 방문해 직접 노크하기를 수개월. 그러니까
저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했는데 우리 다 같이는 5천 가구를 방문했고요. 저 혼자는 2,500 가구 방문했어요. 네. 50일 동안에. 인사만 하고 빨리 딴 데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들어주는 차원이니까 더 많이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어요. 한 집 한 집마다. 비가 오나 춥거나 이렇게 막 눈이 와도 걷는 거 보면서 열심히 하니까 아무래도 시의원이 돼도 열심히 뛰겠지라는 어떤 확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미국의 정치는 로컬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시의원은 향후 주의회와 연방의회에 진출하는 데 중요한 경력이기 때문에 그녀의 당선은 그만큼 이 지역 한인 동포의 정치력 위상이 높아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City of Fairfax가 생긴 지는 카운티에서 분리돼가지고 나왔던 게 61년도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소수민족이 시의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동안은 쭉 백인들만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이죠. 페어팩스 시민들도 이제는 이게 이제 백인들의 도시가 아니고 소수민족도 시의원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시대가 왔다. 그런 것도 인정해 주는 것 같고.
Korean community and the Asian community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has really I thought made a conscious effort.
지난 몇 년 동안 한인 사회와 아시아 공동체는 실제로 더 큰 지도력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버지니아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임소정 씨의 본업은 보험회사 대표. 현재 만여 명에 달하는 고객을 확보해 이곳에선 성공한 사업인으로 자리매김한 그녀이지만 그 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험 세계는 거진 다가 남자들이에요. 제가 보험 시작할 때 90년도에 사업을 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주인 여자는 10%도 안 됐었어요. 지금은 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데서 차별당한 게 되게 많아요. 그 Grow White Boys Network 그런 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너리티고 여자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어요.
냉혹했던 사업 세계에서 당당하게 여성 CEO로 인정받기 위해서 몸을 혹사시켰던 시절.
DC에 들어가면 완전히 흑인 초원에 들어가셔가지고 방탄유리 그 뒤에서 가게 하신 분들 많이 봤고 진짜 험한 곳, 진짜 아무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는 곳 저는 겁도 없이 막 다니고 그랬었어요. 예. 가계보험 설명해드리고 가계보험 영업하러.
그녀가 정치 진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회사가 매년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안정을 찾아갈 시기 버지니아 한인 회장을 하면서 체험한 정치의 힘.
한인 회장 하면서 우리가 항상 뭐 한인들의 위상을 높인다, 뭐 권익 신장을 한다 그렇게 하지만 한인 회장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어요. 우리가 뭐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렇게 policy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계를 느꼈고 한인으로서 시티 카운슬 자리에 있으면 물론 이제 여기 시티 시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한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용기를 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어제 봄이 됐네요. 여러분들 바깥에서 좋은 날씨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20년째 생활상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요새 또 뭐냐, 딱지 찍게 되면은 뭐 보험비가 3배로, 3배로 오른다는 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예요?
당연히 경찰이 폴리스 리포트 작성도 해주고.
우리 한인들이 보험 잘 모르셔가지고 불이익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제가 오늘도 뭐 이것저것 집보험, 차보험 말씀 많이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2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저도 2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일 모레가 마더스 데이인가 봐요. 맞아요. 해피 마더스 데이 카운슬 워먼 일렉트 소 림.
어머니 날을 기념하며 시의원 당선을 축하드려요. 아들 코리 드림.
우리 아들 큰아들이요. 이민은 76년도에 여름에 왔고요. 그리고 엄마가 간호원이셨기 때문에 간호원 비자로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76년도에는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한국 음식도 그 배추가 없어가지고 맨날 캐베지로 김치 담갔던 기억이 나요. 싸움도 많이 했어요. 예. 뭐냐면 이제 그때는 동양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맨날 칭크라고 놀리고 이렇게 눈 이렇게 해가면서 놀리고 해가지고 싸움도 많이 했고 야구 방망이 들고 나와가지고 막 차를 다 부셔놓은 기억이 나요. 우리 너무너무 겁나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싱크라고 막 그러면서 go back to 뭐 your country 해가면서 막 차를 부셔대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만 해도 이제 많이들 모르니까 그런 경험도 많이 했어요.
이민자들이 겪어야만 했던 차별과 갈등 속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미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대기업 IBM에 입사해 커리어를 쌓은 소정 씨. 그녀는 친오빠의 일을 돕다가 보험회사를 시작했고 사업의 탄탄한 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불어닥친 고난은 가정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들은요. 이혼도 했고 한번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애들이 굉장히 어렸었거든요. 3살, 6살이었는데 우리 애들 아빠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모든 돈을 그냥 다 빚지고 막 쓰고 이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일을 나가려고 하는데 불이 다 꺼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일만 했기 때문에 집안 뭐 돈 관리나 뭐 다 남편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전기세를 안 내가지고 집에다 불이 나간 거예요. 이혼하면서 그 사람 빚을 다 내가 이제 덤핑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 해결하느라고 많이 많이 힘들었죠. 양육비 없이 한 5년 동안 싱글 마음으로 사업도 하고 애들도 키웠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애들을 막 데려가겠다고 그냥 끄떡하면 이렇게 막 협박을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애들 뺏길까 봐 많이 힘들었는데
혼자서 쓰러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소정 씨. 두 아들들은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울 만큼 잘 커주었고 지금 그녀의 옆을 지켜주는 다정한 남편 마크 씨.
About your favorite chips?
당신이 좋아하는 과자 사왔어요?
좀 전에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네요. 살찌겠는데. 아침에 나 보고 싶었어요.
아니요.
꽤 오랫동안 나가 있었는데. 약 19년 전 한 연례 행사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둘 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서 서로 통하는 게 많았고요. 금방 친해졌어요. 아내는 내게 출마에 관해 상의했고 난 전격으로 지지했어요. 아내의 당선을 위해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공화당으로 출마를 할 것 같은데 당과 상관없는 경선이 될 것 같아. 일반 유권자는 소속 당을 잘 모르니까.
Right. So election is November?
그럼 선거가 11월에 있지?
November. Yeah.
Oh, okay.
11월에 있어.
Talk to you soon. Okay. Bye.
Wow. 캘리포니아에 있는 남동생이 얼바인 시티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밌네. 우리 식구들은 우리 동생이 먼저 이렇게 선거에 출마할 줄 알았거든요. 항상 활동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사업만 키우고 미루다가 누나가 당선이 되니까 지도 해보겠다고 오늘 발표했네요. 지도 얼바인 시티 카운슬 나간대요. 큰일 났네, 이제 우리 집안.
Hello.
How are you?
Hi, good to see you, sweetheart.
Nice to see you.
Yes. Okay.
채 피터슨 버지니아 주 상원 의원은 임소정 씨를 시의원에 공천한 인물이자 정치적 조언자입니다.
But I kind of felt pretty good.
Yeah.
You know, people's response.
주민들 반응이 좋아요. 엄지 손가락 세워주고 윙크도 해주면서 당신한테 투표했어요. 라고 얘기해줘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누구보다 우리 문화에 익숙한 친근한 아저씨 분위기의 피터슨 상원 의원.
My mother's family's been here for seven generations in the town of Fairfax.
제 가족은 7대째 페어백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재산 세율을 정하는 겁니다. 연간 1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죠. 제가 임소정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는 시의원에게 어느 정도 사업가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임 의원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리더였으며 워싱턴 DC 한인협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런 사업 운영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임소정 씨에게 해주는 조언은 민주주의는 서로 토론하고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
Take it seriously, listen to people, but also be decisive and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동시에 결단력을 가지세요. 사람들과의 의견 충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는 곳이 Providence Community Center라고요. 지금 그 요즘에 미국에서도 그 티네이저 자살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학부모들에게 교육시키고 awareness 사주기 위해서 하는 그 그룹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그룹 모임에 지금 가는 거예요.
갈수록 증가하는 10대들의 우울증과 자살은 미국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i, Solim.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임소정입니다.
Okay, great. 이제 막 미국의 정치에 발걸음을 시작한 임소정 씨. 앞으로 그녀에게 맡겨진 무거운 책임들. 하지만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임을 잘 알기에 오히려 기대감이 큽니다.
내가 좋아하는 도시, 자녀들도 여기서 뿌리를 심고 계속 살 도시니까 나도 도시의 변화와 또 경제 활동에 좀 더 이렇게 인풋을 줘가지고 좀 더 좋은 곳을 바꾸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어요. 내가 한 만큼 기회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얻은 거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미국인 것 같고 100% 책임을 지면서 열심히 도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듣고 싶어요.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임소정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시티 시의원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신의주에 도착한 영상 씨. 열흘 만에 도착한 신의주에는 이미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북한 주민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푼도 없이 그 먼 곳에 열흘 동안 갔는데 우리 애가 9살하고 5살이었어요. 애 둘이 그런 거 더두고 우리 어머니 모셔다 놓고 갔는데 내가 한 도착한 게 열흘이에요. 근데다가 제가 거기서 돈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욕 앞마당, 신의주 욕도 꽤 크거든요. 그 욕 앞마당에 딱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하고 애들하고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옷차림새가 거기 와서 이제는 너무 오래 있다 나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한 끼라도.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왔던 걸 하나하나 이렇게 먹을 걸 팔아먹다 나니까 진짜 내리바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겉복 하나만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참으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영생 씨는 북한의 현실을 처참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살 돈도 잃고 장사를 해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야 우리 나라가 이 정도인가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야 그러니까 내도 거기에 합류하게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죄도 없이 식량 구입을 갔다가 그러니까 나는 뭐 별다른 재주도 없잖아. 다른 사람들은 그런 그 이력이라도 있어서 막 요령도 있잖아.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 한 푼도 없지. 집에 가자니까 또 차가 있어야 가죠. 차가 안 오지. 그러니까 진짜 본의 아니게 꽃제비가 된 거예요, 제가.
꽃제비 신세가 된 영생 씨는 제대로 먹지 못한 채로 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 파라티푸스에 감염됐습니다. 파라티푸스는 위장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전염성 질환인데요.
제가 거기서 한 달 남아 거기 있게 됐어요. 그러다 나니까 잘 먹지 못하지. 그다음에 그때 열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파라티브스 병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병이 중국에서 넘어왔어요. 그 압록강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물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압록강물을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병을 걸린 거예요. 파라티브스 그 전염병을 내가 걸린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더는 내가 정신을 다 잃었죠. 저는 그래도 공민증이란 거 있잖아요. 신분증. 여기 신분증이죠. 공민증이라는 게 그때 저희는 군국기관 사무원으로 딱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좀 분류해줘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저희는 주사를 놔줘서 죽지 않게 목숨 있겠고 만들어서 차에 태워서 집에 보낸 거예요. 근데 나는 집에 어떻게 왔는지는 몰라요.
다행히 영생 씨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민증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정신을 차린 뒤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집에 와서 그때 어떻게나 지내는지도 모르는데 여름이었는데요. 눈 뜨고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할머니랑 다 그 자리에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죽었더라고요.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 애들이 둘. 그렇게 하고 내 상태는요. 한 달 남아를 못 먹었잖아요. 못 먹고 열병 걸리고. 근데 어떻게 살라니까. 그때가 7월 말인지 내가 5월 초에 그 신의주를 갔댔는데 7월 말이더라고요. 어쨌든 한 달 거진 내가 여기서 말하는 그 식물인간이란 그런 거. 우린 그런 거 몰랐어요. 그렇게 정신 없었죠.
엄마를 기다리던 두 자녀는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생 씨는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하는데요.
정말 이가 부어도 갈리더라고요. 세상에 자기네 위대성 강의를 해서 내가 김부자에 대한 선전을 하고 돌아갔는데 우리 가정까지 다 굶겼잖아요. 야, 그 생각하니까 막 치가 떨리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숨이 붙어서 살아난 거는 기어 이거 세상에 고발하라고 나 숨 붙여난가 보다. 처음에는 하나배야 살았나 막 그랬어요. 너무 암담하니까. 근데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건강 상태는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정도로 걷기조차 힘들었죠.
살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54kg 그쯤 나갔대는데 그때가 38kg였어요. 야, 정말 그야말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치가 떨리겠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열병 앓고 나서 눈도 잘 안 보이고 이 귀도 안 들리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그 귀 안에서 항상 와롱와롱와롱 뭘 기계 돌아가는 소리 계속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도 내가 그 초인간적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나 살자면 내가 나가야 된다.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문 밖을 나섭니다. 걷기조차 어렵지만 기어서 시장으로 갔고요. 차츰 건강을 회복한 영생 씨는 친척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북민 영생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동부 명문 사립 아이비리그 대학의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미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격렬한 반전, 민권운동이 미국 최대 도시 뉴욕 맨해튼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에도 불었는데요. 그러면서 컬럼비아 대학교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 휴교에 이어서 또 한 차례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7명의 대학생들이 캠퍼스를 한 주간 점령하는 이 혼란 속에 학교는 임시 폐쇄되고 뉴욕시 경찰이 캠퍼스에 진입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사태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컬럼비아 캠퍼스 일대에 있던 대학 연구기관들의 연구활동이 중지됐고 그레이슨 클크 총장까지 사임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학 재정이나 명성은 바닥에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는 다시 한번 아이비리그의 명성을 누리기 위한 재기에 나섰는데요. 1980년대를 전후로 대규모 캠퍼스 건설과 증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캠퍼스를 중심으로 교수들의 연구 활동이 두각을 나타냈고 특히 공학과 생명공학 관련 기업들과의 합작 연구기관들이 들어서면서 이 컬럼비아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명성을 되찾게 됩니다. 컬럼비아인들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또 퓰리처상입니다. 이 퓰리처상은 미국의 신문 방송 분야, 문학, 음악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이른바 언론인들의 노벨상이라는 별명을 들은 만큼 권위 있는 상인데요. 이 퓰리처상을 제정한 곳이 바로 컬럼비아 대학교입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1847년 헝가리 출생의 미국 기화 시민이었던 조셉 퓰리처는 뉴욕 월드와 세인트 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라고 하는 신문의 발행위원이었는데요. 그는 신문은 어두운 사회의 등불을 밝히고 부위에 맞서 담대히 항거해야 한다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퓰리처는 누구든지 언론 분야에서 종사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대학에서 언론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 200만 달러를 컬럼비아 대학교에 기증해서 신문 방송 대학원을 설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25만 달러는 신문 저널리즘 분야, 문화적 업적과 명예 분야, 또 음악 분야에서 높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 상을 주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1912년에 컬럼비아 신문방송 대학원이 개설되고요. 5년 후에는 퓰리처상도 제정됐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그의 유지를 받아들여 1917년부터 매년 언론, 사진, 문학, 역사, 시, 음악과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저명한 퓰리처상을 제정해 수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퓰리처상은 매년 4월 20여 개 분야에 걸쳐 상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컬럼비아 대학교 교정에서 열리고 컬럼비아 대학 총장이 이 시상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홀리스틱 입학 사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홀리스틱, 전체를 본다는 뜻인데 이게 어떤 방식인지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홀리스틱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입시 준비를 위해 우수하게 드러난 양적인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인격, 자질, 품성, 대인관계 등 눈에 드러나지 않는 질적인 정보를 각각 평가하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지원자의 고교 성적, 학년 석차, 그리고 SAT와 같은 표준시험 성적들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컬럼비아는 반드시 어느 만큼의 점수와 성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지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들은 거의 전부 모든 기준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특교 활동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를 위해 학생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 밖에 자신이 쓰는 스킬과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추천서는 최종 결정을 유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항목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규정 한번 살펴볼까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대학 지원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5년간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했거나 영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라면 토플 시험을 응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유학생들이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이 미국 대학을 지나갈 때 토플 시험이 SAT를 대신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토플 시험을 치르는 유학생들은 학교가 요구하는 SAT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단 SAT 시험에서 영어 독해력이나 작문 부분에서 8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면 토플 시험이 면제됩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에 자리 잡고 있는 덕분에 컬럼비아 학생들은 뉴욕이 다 학교 캠퍼스라고 말하곤 합니다. 특히 컬럼비아 대학교 학부 과정은 뉴욕에 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을 활용해서 실무 경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1947년부터 지금까지 교양 필수 과목의 하나인 인문학 클래스에서는 유명한 세인트 존 성당을 방문해서 내부 건축 구조물을 관찰하고 생각한 후 학급에 돌아와서 시각적 예술에 대해서 좀 더 분석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뉴욕 증권 거래소를 방문해서 경제 구조와 실물 경제를 이해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고요. 연극 전공 학생들은 브로드웨이 연극극장의 인턴 견습생으로 참여해서 언더스타디라고 불리는데요. 대역 배우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컬럼비아 학생들에게는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어떤 학생들보다 유리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네, 컬럼비아 학생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What made me choose Columbia was the dynamics of the city.
제가 콜롬비아 대학교를 선택한 것은 생동감 넘치는 뉴욕시에 있다는 것과 다양한 학과 과정 때문이었습니다. 콜롬비아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세계 최대 도시인 뉴욕시의 일부가 되어 멋진 대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완벽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 came to America. I came all the way from Nairobi, Kenya. I like Columbia University because it's beautiful.
저는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왔습니다. 정말 컬럼비아 대학교가 좋습니다.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진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컬럼비아 학생들의 큰 혜택입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교 소개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2024년 2월에 주목할 만한 여성 뉴스로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뉴스 키워드는 흑인 역사의 달, 컨트리 음악 여가수 케이틀린 클라크입니다. 2월은 흑인 역사의 달인데요. 미국의 흑인 역사의 주역이 된 흑인 여성들 만나봅니다. 또 미국의 음악계에 뛰어난 업적을 세운 인물에게 미국 음반 예술산업 아카데미에서 매년 그래미 시상식을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달 초에 제66회 그래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시상식과는 별도로 역대 그래미상 수상자들의 음원과 각종 기록을 보관 전시하고 있는 미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내 그래미 박물관에서 이 컨트리 여가수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전시를 연다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 체육협회 NCAA 농구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리는 3월의 광란 마치 매드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자 대학 농구의 인기를 급상승시키고 있는 주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가 이 NCAA 여자 농구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매년 2월을 흑인 역사의 달로 기념하고 있잖아요.
네.
네. 미 언론 매체 NBC 방송 투데이가 흑인의 인권 개선에 큰 역할을 한 여성들 21명이라 소개를 했는데요.
네.
어떤 여성들이 시선을 끌었는지 궁금하네요.
예. 뭐 이 21명 중에는 아주 유명한 여성들도 있습니다.
네.
카멜라 해리슨 부통령이 있죠. 흑인 여성 최초로 미 연방 대법관이 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씨가 있습니다.
네.
뉴스 매체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만,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특이한, 특별한 이력의 흑인 여성들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특이한 이력이라 하니까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누굴까요?
예. 자, 오늘의 첫 주인공은요. 조세핀 베이커 씨입니다. 자, 1906년에 태어나 1975년에 세상을 떠난 흑인 여성입니다. 베이커 씨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아주 가난한 세탁부의 딸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가정부, 뭐 아기를 돌보는 보모로 어렵게 살다가 13살에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면서 무용수,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네. 이 매체가 올린 사실을 보니까요. 외모가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 네,
차림새가 연예인처럼 화려하던데요.
그렇죠. 네. 아, 그런데 미국에서의 그 인종차별 때문에 이 베이커 씨는 프랑스로 건너가서 활동하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자, 투데이는 조세핀 베이커가 보드빌 댄서로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댄서이자 가수였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의 독립군, 그러니까 레지스탕스의 첩자로 독일 나치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프랑스에 전달하면서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세핀 베이커의 노래 제드 자무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는요, 자신의 조국인 미국과 또 새로운 조국 프랑스를 두 애인으로 비유했던 노래였습니다.
네.
나한테 두 개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네. 댄서 출신 간첩이었네요.
네. 네. 멋있죠.
네. 아, 그런데 미국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다고요?
예.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1936년에 미국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베이커 씨가 당시 뉴욕타임스 신문이 베이커 씨를 검둥이 여자라고 표현하는 등 인종차별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경험 때문에 베이커 씨는 국적을 프랑스로 바꿨고요. 음악가 남편과 결혼해서 12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베이커 씨는 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입양 자녀들을 무지개 부족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1950년 이후에 미국의 그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강연을 하고 글을 썼고요. 미국 카네기 홀에서 다시 무대를 설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큰 박수를 받았답니다.
네.
자, 투데이는 조세핀 베이커가 인종차별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데 몸을 던졌으며 1963년 그 워싱턴 행진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하기 직전에 연설한 그 두 명의 여성 연사 중 한 명이 바로 베이커 씨였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흑인 여성 역사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 또 다른 여성 누군가요?
네. 자, 두 번째 여성은 시인 마야 안젤루입니다. 흑인 시인이자 활동가로서 아주 뚜렷한 목소리를 냈던 인물인데요. 1928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났고요. 2014년에 사망했습니다. 자, 마야 안젤루. 회고록, 시, 수필, 희곡 등 아주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네.
1969년 흑인 여성으로서의 그 어린 시절을 담은 자서전 중에 하나인 나는 세 장 속에 새가 노래하는 이유를 안다를 출간하면서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네.
미국 조폐국은 지난 2022년 미국 여성의 역할을 기념하는 목적으로 매년 발행하는 그 25센트짜리 쿼터 동전의 기념 주화로 마야 안젤루의 이름과 그녀의 생전 모습을 새긴 기념 주화를 찍어내게 됐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명만 더 알아볼까요?
예.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 초기에 활동한 아이다 비 웰스 씨입니다.
네.
1862년에 태어났고요. 1931년에 사망했는데요. 이 웰스 씨는 흑인 탐사 언론인이자 교육자, 시민운동가였습니다.
네.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회의 창립자 중 한 명이었고요. 1890년대 미국에서 강력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19세기의 여성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특히 린치 반대 운동으로 유명하다고요?
네. 자,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기록에 따르면요.
네.
아이다 비 웰스는 인종차별 문제뿐 아니라 미국 여성이 겪게 되는 고통, 건강 문제 등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 조직을 결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고요. 특히 방금 그 말씀하신 린치 반대 운동에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네.
이 린치라는 말은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에서 백인들이 법적인 절차 없이 그 흑인들을 잔혹하게 폭행하거나 처형했던 일을 가리킵니다. 네. 이 린치의 피해자는 주로 사회 소수 소외 계층인 경우가 많았고요.
네.
백악관 역사협회에 따르면 웰스 씨는 폭도들이 재판 없이 정의를 집행한다는 구실로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고문하거나 신체적으로 손상을 가한 후에 처형하는 폭력, 이것을 처벌하는 연방 린치 방지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미국 남부 전역에서 린치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자 백악관을 상대로 이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이 웰스 씨가 벌인 청원 운동은 19세기부터 21세기까지 뭐 여러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2020년에 웰스는 린치 시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끔찍하고 사악한 폭력에 대한 탁월하고 용감한 보도로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자, 21명 중에 3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나머지 인물들은 누군지 간략하게 이름만 알아보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대중교통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흑인 민권운동의 어머니라고 불린 여성입니다. 로자 파크 씨가 있고요.
네.
앞서 언급해드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있죠.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대법관, 또 미국의 첫 흑인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 씨가 있습니다. 미국인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재즈 여가수 니나 시몬, 가수 아레사 프랭클린, 루이지애나의 백인 학교인 윌리엄 프란스 초등학교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한 최초의 소녀 루비 브리지스 등이 있습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첫 번째 키워드로 흑인 역사들을 짚어본 역사를 바꾼 흑인 여성들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컨트리 여가수인데요.
자, 미국의 그래미 박물관에 있습니다. 컨트리 음악 속 여성의 힘이라는 주제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네.
제목에 걸맞게 미국의 유명한 이 전설적인 컨트리 여가수 돌리 파튼, 로잔 캐시, 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세계적인 슈퍼스타에서부터 미키 가이튼, 리시 파머, 레아 터너, 칼리 피어스 같은 현대 아티스트까지 이 컨트리 음악의 그 위대한 여성 선구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하게 됩니다.
네, 지금 방금 언급하신 여가수들을 통해서 컨트리 음악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자 이런 얘기일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 그래미 박물관에 따르면 전시회에서는 컨트리 음악에서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들의 다양한 배경과 음악적 영향을 탐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전시회 때 그 소개되는 여성 가수들이 몇몇이 소감을 좀 나눴는데 잠깐 알아볼까요?
네. 자, 미국 컨트리 음악의 대모라고 불리죠. 올해 나이 78인 돌리 파튼이 몇 년 전 자신만의 전시회를 이 그래미 박물관에서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당시 매우 흥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당시 박물관이 팬들에게 음악으로서 기념품을 전달하는데 탁월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번 전시회를 지원하고 싶다라는 소감도 밝혔습니다.
네.
자, 컨트리 걸이라는 제목의 노래로 흥행을 거둔 여가수 리시 파머. 그래미 뮤지엄의 우먼 인 컨트리 전시회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 전시회에 포함된 모든 여성들에게 엄청난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라고 감격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컨트리 음악계의 여성의 지위와 영향력을 알아보는 전시, 컨트리 음악 속 여성의 힘 전시는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열린다고 하네요.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미 대학 체육협회 NCAA의 여성 농구 스타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NCAA 여자 농구의 기록을 깼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가 182.6cm입니다.
오.
몸무게가 70kg의 체격인데 이 NCAA 아이오와 대학교 호크아이즈 팀의 가드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입니다. 지난주에요. 통산 3,569 득점을 올리면서
네.
기념비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클라크 선수가 세운 이 기록은요. NCAA 여자 농구 역사상 가장 많은, 가장 높은 득점입니다.
네. 경기 내용 잠깐 들어보죠.
예, 경기가 지난 15일에 열렸습니다. 클라크 선수의 기록적인 슛은요. 미시간 울버린스와의 경기 초반에 터졌는데요.
네.
클라크 선수가 약 그 35피트 거리에서 11미터 정도 거리에서 슛을 성공시키면서 역사적인 순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아이오와 팬들도 뭐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라고 미국 언론이 전했는데요.
네.
호크 아이스는 타임아웃을 부르면서 경기를 중단까지 하면서 클라크 선수의 이 업적을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 케이틀린 클라크 이미 주목해야 할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22살입니다.
네.
대학교 4학년이고요.
네.
지난 15일 미시간 대학교와의 경기를 비롯해서 이번 주 22일에 인디애나 대학교와의 경기를 통해서도 또 다른 차원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미시간 울버린스와의 경기에서 그 49득점을 기록하면서 아이오와 여자농구 단일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세우면서 이 호크아이즈를 106대 89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네. 이 클라크 선수가 남녀, 그 대학교 남녀 선수를 통틀어서 3,000점을 돌파한 몇 명 안 되는 선수라고 하죠.
맞습니다. 자, 이 경기로 캐시 플럼이 워싱턴 대학교에서 세운 종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클라크 선수는 이미 NCAA 디비전 1에서 역사상 3,000점, 그리고 다른 선수가 득점을 낼 수 있도록 공을 패스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1,000 어시스트를 기록한 유일한 선수가 됐습니다.
네. 자, 여자 농구가, 그 여자 대학 농구가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이 클라크 선수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NCAA에 따르면 현재 그 NCAA 여자 농구 역대 최다 득점자인 아이오와 대학 4학년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가 인기가 높아지는 데 많은 동력을 제공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올해 아이오와 대학 경기는 NBC, FOX, ESPN 같은 미국 주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고요.
네.
물론 시청률도 급상승을 했습니다.
네.
연장전까지 치렀던 오하이오 주립대와의 경기는 NBC 방송 등에서 평균 193만 명이 시청을 했고요. 연장전에서는 최고 390만 명이 이 경기를 봤습니다.
네.
이 경기는 여자 대학 농구 경기 중 2010년 이후 모든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경기로 기록됐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클라크 선수가 NCAA 여자 농구 역사상 통산 득점 1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팬들의 열기가 더 뜨거워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군 포로의 손녀라는 이유로 북한에서 차별받았다는 한 탈북민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옷 만들고 꾸미는 것 등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 사람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할아버지의 고향인 한국을 향해 탈북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탈북 패션 디자이너 권봄 씨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이거 다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피 아저씨한테 바꿔달라고 할게요.
네, 네, 그렇게 해요.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서울의 한 패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탈북 패션 디자이너 권봄 씨.
네, 수고하세요.
모두 퇴근한 늦은 저녁에도 권봄 씨는 홀로 남아 신제품 홍보와 마케팅에 관한 고민을 합니다. 이번 신제품은 메인 디자인으로서 처음 출시한 제품이라 더 신경 쓸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권봄 씨는 북한에서부터 패션에 관한 관심이 아주 많았다고 하고요. 또 한국 드라마를 접하며 더 큰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들 패션을 따라 입고 싶다라는 거에서 시작되는데요. 근데 또 엄마의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꾸미는 걸 엄청 좋아하셨었는데 옷을 사시면 꼭 신발까지 신고 걸 앞에서 보셔야 됐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들처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어릴 때 10대 때 겨울 연가라던가 그리고 천국의 계단 이런 드라마들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여주인공들 거의 매직한 긴 생머리였고 나팔바지라던가 그런 스타일의 옷들을 입고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팔바지는 못 입고요. 그래서 전 또 학생이었으니까 단발로 잘라야 했었고 그런 것들이 달랐죠.
권범 씨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교복을 수선해서 입었고요. 또 그 당시 중국에서 들어오는 옷으로 더 다양한 패션을 즐겼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중국이랑 거래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옷들도 많았었고 중국에서 넘어온 옷들 중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었는데 택만 잘라서 넘어오는 옷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사서 입을 수 있었고 저희가 교복이 대량 생산으로 나오는데 사이즈는 별로 없고 기본 크게 나와요. 제가 그때 그 학생 때는 이 키에 엄청 말랐어갖고 옷이 태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큰 옷을 입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못 입겠다 해서 그냥 원단 컬러도 되게 안 이뻐요. 네이비색인데 그 죽어있는 네이비색 같은 거여갖고 원단을 제가 직접 사서 블랙 원단으로 사갖고요. 그거를 제 몸에 맞춰서 만들어서 입었었어요.
검은색 원단을 사 직접 자기 교복을 만들어 입었는데요. 교복 디자인을 크게 변형하지 않는 한에서는 가능했다고 합니다.
저 때만 해도 교복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했고요. 그때는 평양은 더 했었어요. 평양 친구들은 제가 그때 평양에 축전 같은 데 갔었었는데 평양 친구들은 아예 블루빛나는 원단의 교복 치마도 엄청 짧게 입고 막 진짜 엄청 이쁘게.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만들어서 입었던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되게 터치를 안 했고 비판 무대에 서는 거는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머리를 기르지 말라든가 그리고 사복을 입지 말라든가 그 레터링 있는 옷들을 입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어길 때 비판 무대에 서요. 근데 또 저희 때는 그렇게 또 비판 무대가 많이 없어져갖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금요일마다 친구들의 장단점을 한마디씩 얘기하자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때는 또 애들이 많이 깨어있다 보니까 단점도 마음 상하지 않게 이 친구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엄격하지는 않았어요.
패션을 좋아했던 권범 씨를 이해해준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북한 사회에서는 패션에 대한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도 받았죠.
뭐 학교에서는 머리 기르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선생님들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저 그럼 학교 안 납니다 이러면은 아 그러면은 너만 머리 기르게 해줄 테니까 머리를 묶고 학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었지만 밖에서 이제 딱 걸릴 때는 이제 청년 뭐 단체 그런 건물 같은 데 끌려가고요. 청소를 하거나 근데 제가 거기서 아 이날 정말 못 살겠다라고 생각 들었던 게 저희 아빠가 국군 포로병 가족이라 보니까 집안이 너무 안 좋은 집안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뭐 장사를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생계를 이끌어 가셨었는데 그쪽은 이렇게 뭐 당간부 자녀들이라든가 나라에서 뭔가 하시는 분들 자녀들은 옷을 그렇게 입어도 같이 잡혀와도 보내줘요. 그리고 너네 아빠가 뭐 하니? 라고 했을 때 저희 아빠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이러면 저랑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만 남아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사춘기라 보니까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옷을 못 입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지?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권범 씨가 살았던 지역은 함경북도로 탈북이 북한에서 가장 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 집 건너 한 명씩 탈북했다고 하고요. 또 브로커가 많아 어렵지 않게 탈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탈북하고 2012년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한국에 정착해서는 다시 고등학교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검정고시를 봤었고요. 검정고시를 보면서 패션이 하고 싶으니까 홍익대를 가야겠다라는 목표를 잡았는데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홍익대학교 학생들은 다 수능 1, 2등급의 학생들이고 어릴 때부터 입시 미술을 해서 그림도 정말 잘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가서 졸업을 할 수 있고 또 패션을 할 수 있다라고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공부를 다시 하려고. 홍익대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밟고 거기서 입시 학원까지 같이 병행해갖고 그림을 그려서 홍익대학교 딱 하나만 지원했어요. 홍익대학교 아니면 나는 한강 갈 거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홍익대학교 하나를 지원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모든 과정에서 통과가 돼서 홍익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기숙 대안학교에 입학해 대학 입시 준비를 한 끝에 드디어 2017년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과에 입학했습니다. 수시로 합격했다고 하는데요.
미술 입시 공부는 너무 재밌었고요. 6시에 공부 마치고 7시부터 11시까지 그림을 그렸고 이제 기숙사에 생활을 했었는데 기숙사에 오면 12시였고 그게 매일 반복되는 과정이었는데 근데 제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아 너무 잘했는데 난 천재야 막 이런 사람이었고 그림을 그릴 때도 그리면서 아, 나 왜 이렇게 잘 그리지? 항상 자신만만했어요. 객관적으로 누가 봤을 때 못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못 그리는 학생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입시할 때 그림을 보면 너무 못 그렸거든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때는 만족했어요. 난 천재야. 난 피카소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전 수시로 갔거든요. 내신도 보고 면접도 있고 실기 면접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실기 면접은 되게 엄청 까다로웠었는데 다른 분의 작품을 주면서 저만의 방식으로 재디자인 해보라고 했던 시험이었는데 그거를 또 가지고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까지 해야 됐어요. 제가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이라 보니까 되게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했고 자신만만하게 그거를 제출을 해서 교수님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꿈에 그리던 홍익대학교에 입학한 권봄 씨. 자유롭게 패션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자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동기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제가 되게 독특한 사람이라 보니까 친구들이 이 언니는 그냥 독특한 사람이구나 되게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일단은 제가 친해지면 되게 사차원적인 사람이어서 생각하는 것도 사차원이고 뭐든 하는 것도 사차원이고 그때는 머리도 하얀 단발머리 하고 다니고 패션도 좀 남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냥 저는 독특한 사람? 근데 북한 사람이랑은 절대 생각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안 했고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냈었고
또한 권봄 씨는 누구보다 패션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전공 과목은 모두 A를 받았고요. 교수님들과의 인연은 졸업 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전공 수업에만 엄청 진심이었어갖고요. 교수님한테 이제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행복감을 느끼고 교수님의 그런 안 좋은 질타라든가 그런 걸 딱 들을 때면 진짜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이 밤새 자지 않고 이 작품의 문제점이 뭔지 계속 그거를 캐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졸업할 때는 전공 과목은 다 올 A로 졸업을 했고 지금도 교수님은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뭔가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해서 만들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권봄 씨는 서울의 한 중견기업의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일상복에 접목하고 있고요. 또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